이제 백성들은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비록 성벽 재건의 역사였지만 52일 만에 짓는다는 것은 굉장한 속도전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어떤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있었고 뭔가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데 굉장히 온 인생이 달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폐허가 된 잿더미에 해당하는 조국의 형편을 보면서 그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안팎으로 도전과 위협이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제 모든 모양새가 다 갖추어졌고 더구나 백성들이 성읍에 거주할 집까지 다 구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허전해요. 쉽게 얘기하면 모양새는 다 갖추었는데 뭔가 허전해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근데 이미 느헤미야는 사실은 백성들의 거주지를 마련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게 그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꿈꾸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가 백성들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역사의 주 무대 위에 인물이 바톤 터치가 이루어집니다. 인물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느헤미야가 모든 글의 표현을 1인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1인칭. 근데 여기서부터 느헤미야는 3인칭의 자리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전면에 이제 누가 나서게 되냐 하면 에스라가 나서게 됩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그의 직무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일찍이 그는 에스라서의 이런 그 힌트를 독자들에게 남긴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그 대목을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서의 다음 책인데 에스라서 7장을 여기 접어두고 한번 열어보십시다. 7장 7절을 보세요.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제가 지금 에스더를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급해가지고 나도. 자, 에스라서 앞에 책입니다. 뒤에 책이 아니고 7장 7절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 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 공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마쳐져갈 즈음을 틈타서 에스라는 역시 바벨론 그 땅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도착한 목적이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하였었더라?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실상 행정관이에요. 그는 백성들을 조직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집을 짓고 성을 재건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실무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그렇게 실물을 담당하는 분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집이 지어지고 성벽이 재건이 되었는데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 한켠에는 뭔가 갈증이 가시질 않아요.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다는 아닌데, 이게 다는 아닌데, 이런 목마름이 있었고 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떤 요청을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좀 보십시다. 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전부 모여서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을 꼼꼼히 보시면 이 요청을 지도자가, 자, 이제 모든 게 다 준비되었으니까 우리 이제 심령 부흥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나요? 아니면 백성들의 요청이 먼저 있었나요? 백성들의 요청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벽도 지어지고 거주할 집도 안전하게 구비가 되어서 이제 모든 게 다 이상 없이 준비된 것 같아 느껴졌지만 아직도 저 마음 깊숙한 내부에는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허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목마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을 여기에서 목말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성경을 읽고 예배를 요청합니다.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있으면 성도들 가운데는 가끔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이 요즘은 많아졌어요. 요즘은 얼마 전에는 신방 가겠다 그러면 전부 놀라셔가지고 왜 오세요? 이런 게 이제 보편적인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예배 좀 와서 함께 드려주세요. 지금 여기에도 이 백성들이 먼저 그 허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뭐냐면 그 성경책을, 율법책을 뭘로 인식했는가를 잘 보세요.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거 누구의 명령하신 책으로 인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책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대단한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 요청을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섭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들이 말씀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면 대략 6시간 동안을 얘기합니다. 6시간 동안.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우리는 그냥 5분만 해도 뭐 다리도 아프고 힘이 들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이 컸던지 말씀을 읽는데 6시간가량을 그것도 서서 낭독을 쭉 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재미있는 간증도 없고 예화도 없고 이런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그 거북이 등마냥 갈라진 논바닥에 물 붓듯이 쭉쭉 백성들의 심장과 뼈와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백성들의 심령 속에 그렇게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귀를 기울였다. 6시간 동안. 우리도 한번 재연해 볼까요? 오늘 그냥 기도 다 접고 1시까지 전부 일어서서 이거 한번 굉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6시간 동안을 무슨 스토리도 없어요. 쭉쭉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말씀. 한 번은 그 우리 청년들하고 좀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별로 성경 한 권씩 1년에 한 번 쓰기. 릴레이로. 1층 기도실 같은데 쭉 테이블을 한 20개 이렇게 둘러놓고 거기 지인 성경책을 그냥 하얀 백지를 갖다 놓고 누구든지 순번 정해서 와서 앉아서 필사를 하는 겁니다. 그 구약시대의 서기관이 된 마음으로 목욕제기하고 앉아서 쓰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뭐 자기 형편에 따라서 좀 여러 장을 쓸 수도 있겠고 바쁜 사람은 한 줄을 쓸 수도 있겠고 그건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이 전권 66권을 한번 써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읽는 게 얼마나 이 노동인지 아십니까? 노래하는 것도 참 힘든 작업이지만 이것을 읽는 작업도 굉장히 힘들어요. 문자를 나열하는 게 읽는 건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귀에 싹싹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 가끔 탤런트나 배우들 그 대사를 하는 걸 들어요. 들으면 어떤 배우는 대사가 이렇게 착착 귀에 붙어요. 이게 귀에 붙는다 그러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잘 들려요. 싹싹 붙어요, 귀에. 근데 똑같은 대본을 외워서 하는데도 어떤 배우나 탤런트는 이렇게 들어야 메시지가 들릴 수 있는 이게 참 미세한 것 같은데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여기 이제 앞에 나와서 많은 사회 보는 분들이 또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어떤 분이 읽는 거는 싹싹 들어와요. 귀에 붙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읽는 거는 이렇게 들어야 겨우 들리는. 그래서 제가 그 차이가 뭔가를 저는 늘 앞에 서서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무슨 차일까? 나도 저 지경이 되지는 않았는가? 뭐 반성도 하면서. 그런데 차이가 여러 기준이 있지만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귀에 딱딱 붙게 글을 읽는 사람들은 글과 글,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백을 비워두질 않아요. 꽉 채워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 이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노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글과 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우리가 여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읽는 거예요. 꽉 채워서 전달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읽는 사람의 소리는 귀에 붙어요. 근데 정말 글자만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도 잘 안 들리는 이런 지경이 되고 말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 낭독자가 읽었으니까 얼마나 잘 읽었을까요? 6시간을 별의별 상상을 다 해봤어요. 그럼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은 없었을까? 6시간을 줄창 읽을 수는 없을 텐데 교대를 했나? 어쨌든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은 낭독되어졌습니다. 아마 교대를 했겠죠. 그리고 양옆에 레위인들이 쭉 서서 배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낭독하던 단은 이런 나무 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 종류가 이렇게 요즘 유행인데 크리스탈로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 별로 이렇게 안 좋아 보여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나무 단이 좋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의 반응을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 만나보면 놀라워요. 4절을 볼까요?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아와 스마와 아냐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13명이죠? 레위 사람들입니다. 옆에 이제 배석을 했는데 5절 잘 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전통이 뭐냐 하면 사회자가 주일날 말씀 듣기 전에 성경 봉독을 하면 모든 청중이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다 일어나죠. 예, 일어나서 합니다. 예배 순서 중에 이 성경 봉독, 기원, 기도 이거 굉장히 하나하나 중요한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말씀을 읽을 때와 찬양을 드릴 때는 사실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그 외국에서는 찬양 드릴 때는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죠. 근데 이제 말씀 읽을 때 일어나는 교회는 외국에서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3일교회 와서 보니까 그 훈련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다 일어나는 거. 아마 여기서 그 원형을 옮겨왔던 것 같아요. 자, 다 백성이 일어납니다. 6절을 보십시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 했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여러분, 이 백성들의 적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문 앞 광장에서의 이 집회와 예배는 오늘 한국교회가 드리는 예배처럼 이렇게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었어요. 예배를 적극적으로 지금 모든 백성이 뭐하고 있습니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패턴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언어 습관 가운데 예배 보러 가자 그러죠. 정말 와서 예배 보고 가요. 목사가 오늘은 넥타이를 무슨 색깔을 맸나? 아, 오늘 POP 전 목사님 복장 쩐다 뭐 이런 거. 또 아주 그 비본질적인 걸 이렇게 스케치하고 관찰하다가 예배 마치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예배 보고 가는 거죠. 여기에 제가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허기로 시작된 갈증이 충만한 예배가 그 시작이 어땠을까? 모든 백성이 먼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읽어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열기와 열망이 담아진 갈증의 결과물로서의 예배라면 지각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지각이 불가능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 약속만 해도 보통 최소한 30분 정도는 어떻게 합니까? 일찍 나가죠. 데이트하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예? 일찍 일어나서 머리 감아야죠. 드라이해야죠. 코디해야죠. 예? 또 날씨에 맞춰야죠. 그러려면 최소한 두세 시간 전에는 부지런을 떨어야 깔맞춤을 해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데 적어도 이 예배는 백성들의 그 형식은 갖추었는데 뭔가 심령 속에 알 수 없는 영적인 허기 때문에 요청한 예배였습니다. 여기 어떻게 지각이라는 개념이 가능할까요? 우리 교회 제가 이제 한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대기실 안에 그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당 풍경이 그대로 보입니다. 신기한 것은 5분 전인데 거의 비어 있어요. 이야, 저거 찰까? 걱정을 하고 나와보면 새까맣게 앉아 있어요. 곳에 다 들어온 거예요. 곳에. 어디 숨었다가 짠! 하고 한꺼번에 나타나는지 하여간 신기해요. 예배 때마다 그 기적을 저는 경험합니다. 저는 그 기적이 지금 일상이 되어서 이제는 이상하지도 않아요. 저렇게 비어도 제 시간 되면 다 찬다. 근데 그렇게 임박하게 오지 마시고, 사실 저는 이 금요일 밤은 참 제가 제일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 시간 전에 나옵니다. 한 시간 전에 목양실에서 내려와서 대기실에서 먼저 이렇게 본당 한번 둘러보고 대기실에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죠. 오늘도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종일 고단히 살다가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으로 기도하러 올 텐데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들 소소한 제목까지 간과하지 마시고 일일이 터치해 주시고 또 실패한 청년들 만져주시고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면 절실해지는 거죠. 우리 아들, 딸들 만나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 속에 그 이 세상을 지고 가는 그런 슬픔도 보이고 절실함도 보이고 안타까움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누구 앞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조금 다른 데 둘렀다 올 무슨 경우가 생기지 않는 한은 바로 오세요. 바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철야는 정말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잘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당회에서는 어제 그제 당회했네요. 지금 계속 연속 당회 중인데 이 12시만 되면 거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니까 이 차 때문에 그래서 좀 한 시간 앞으로 이제 1월 1일부터 당기기로 우리 당회에서 이제 결정을 했어요. 한 시간 당기고 이제 끝나는 시간도 한 시간 당기고 전체 기도 시간은 변함없이 이거를 위해서 이제 몇 군데 우리 목사님들이 직접 그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철야 기도가 왕성하게 잘 되는 교회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탐방을 했는데 평균 시간이 8시 반에서 11시까지 그 전부 어간입니다. 그래서 12시쯤에서는 성도들이 대중교통을 타고도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반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1월 1일부터는 내용도 좀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지루감 없이 꾸준히 물 흐르듯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철야 기도 전담 팀이 곧 꾸려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이 시간 어떻게 하든 우리 삼일교회가 기도의 불씨를 새롭게 지펴서 이 기도 제목 많은 이 험난한 시대에 많은 기도의 응답과 또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철야가 되도록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기도에 대한 그 원형의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기도 없이는 마치 이것은 우리 일상의 한 삶의 부분이 돼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체질화가 돼 있어야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뭔가 허기진 것 같고 목마름 같은 체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수문학 광장의 이 위대한 회개와 부흥은 바로 그런 백성들의 근본적인 허기와 목마름으로부터 이 놀라운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저 성경을 또 보십시다. 7절. 이 외려 이름이 많아가지고 좀 읽기가 불편하긴 한데,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시아와 그라데아와 아사라요,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뭐를 깨닫게 하죠?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자, 저를 잠깐 보실까요? 이 전체 지금 8장에서 깨닫게 하다라는 말이 모두 6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깨닫게 하다라는 말은 좀 더 히브리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서 다시 해석을 하자면 깨닫게 한다는 말은 잘 이해시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잘 풀어서 알아듣도록 이해를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에스라는 계속 성경을 읽어가고 있고 지금 열거된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풀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절을 보실까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뭐 했다고 되어 있죠? 해석하여 그랬습니다. 이 해석하다라는 말은 원뜻이 이런 뜻입니다. 뜻을 분명히 드러내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게 한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잠깐 앞을 보실까요? 이제 이 해석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일주일에 설교를 거의 한 15편에서 20편을 거의 매일 듣습니다. 일단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아,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참고도 하는데 뭐 제일 많이 듣는 게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참고할 만한 설교들도 듣습니다. 근데 아주 위험한 설교가 있어요. 어떤 설교일까요? 해석이 없는 설교가 있어요. 아니, 설교가 해석이 없어? 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말씀의 원 덩어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틀린 말은 안 했는데 이거를 그냥 덩어리째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의 배경과 맥락이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나왔는가? 이거를 뭐 해야 될까요?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의 정의가 정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해석 없이 그냥 덩어리째로 말씀을 주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우민화가 됩니다. 백성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우민화가 돼요. 말씀을 적용할 줄 모르는 바보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해석이 안 되면. 근데 이런 패턴의 설교가 주로 어떤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가 하면 조금 이단성이 있는 위험한 교회에서 이런 패턴의 설교로 백성들에게 밀어넣습니다. 우겨넣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들으면 절대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정말 그 말을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적용하려면 오히려 답답해지고 깜깜해지는 이상한 측면을 깜짝 놀라게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말하자면 해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정확한 배경,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지나칠 정도로 뭘 항상 얘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적인 배경,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무슨 교회 공부했죠? 두아디라 교회를 공부했어요. 그럼 두아디라의 그 도시는 어떤 배경이었고 어떤 특징이었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그 도시적 배경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그냥 막연하게 두아디라 교회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고난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틀린 말은 안 했어. 그런데 이게 뭐지? 적용을 하려면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서 엑세지스가 필요한 거예요. 해석. 정확한 해석.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언어는 최소한 몇천 년 전 언어예요. 그 언어는 그 시대 독특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고 생성된 언어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4장의 그 유명한 일꾼이라는 단어도 그냥 워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를 보면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들에게만 썼던 바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독특한 용어란 말이죠. 그럼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하필 그 휘페레타스라는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걸 이제 풀어내는 게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수문학 광장의 집회에서 이 정확한 해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놀랍게 반응을 합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어요? 우는지라. 다 울었어. 이것도 뭘까요? 하나의 말씀의 반응입니다. 말씀을 듣고 웁니다.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반응을 하고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보편적으로 많이들 경험하고 잘해요. 말씀을 듣다가 눈시울이 뜨끈해지고 가슴이 움직여지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이 수문학 광장의 부흥에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백성들이 정서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확고한 삶의 실천까지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을 볼까요?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 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18절 다 같이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그들은 율법에 약속되었고 지키도록 명령되었던 모든 절기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이것이 그들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고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절기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절기를 회복했다는 것은 가장 핵심 가치가 뭐예요?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랜 포로 생활 끝에 그들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 성벽 재건의 궁극적인 목적지였고 그들이 성 안에 거주케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결국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역사의 임무를 마친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으로 성벽 재건의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절대 예배 만능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나 모든 신앙생활은 예배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만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의 원형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헌신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예배를 다가서는 개념 하나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나올 때는 거의 80-90%가 어떤 심령으로 나오냐 하면 오늘 예배에 나가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 한국 백성들은 예배에 접근하는 패턴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뭔가를 헌신하고 뭔가를 드리고 결심한다는 측면으로 예배를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에요. 10절을 볼까요? 예배는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10절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어디에 언더라인을 하냐 하면 10절 끝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예배는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과 열정으로 사랑을 확인하는 누림의 현장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모든 헌신, 모든 갚는 은혜 다 무의미해집니다. 먼저 예배는 내가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 즐거움이 여러분 속에 정말 있나요? 예배 시간마다? 그것이 먼저 우리 속에 회복되어질 때 항상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 다음에 저절로 헌신이 되고 저절로 선교가 가고 싶고 저절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절로 헌신을 하고 싶고 저절로 간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이 기쁨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게 짐이 되고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예배 속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선배들의 신앙생활 패턴은 매우 단순했어요. 정말 옛날 우리 어른들은 뭐밖에 없었어요? 예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순교도 하고 선교사도 나가고 금반지도 빼서 예배당 짓고 다 했단 말이에요. 누가 강요했나요?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것이 예배의 핵심 키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 자리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자리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이와 마치 불꽃이 튀는 싸움의 자리가 아니라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그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마
모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8장에 그 백성들의 영적인 허기, 목마름 때문에 요청되어진 예배가 어떤 부흥을 맞이했는가를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 밤, 이 현장은 수문 앞 광장에 참된 부흥회가 이루어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이 말라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워서 부르짖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올려드리는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허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안에 말씀의 허기를 회복해 하시고 특별히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악을 보게 하시며 오늘 이 밤에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밤이지만 그 빗물이 온 대지의 먼지를 씻듯 성령의 단비가 내 마음에 내리어서 내 안팎에 구석구석 알게 모르게 낀 영혼의 때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는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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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